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지난 주간이 추석 주간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추석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20년 만에 한국에서 맞은 추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직을 맡기셔서 추석 때 양화진을 지키면서 인적이 드문 이 양화진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날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객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타양에서 명절을 맞으면 더 쓸쓸하고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다들 고향으로 또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부모님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 자녀들이 서울과 또 특별히 한동대학에 많아서 포항에 그리고 또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 명절에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회봉사관을 빌려주시면 그 선교사 자녀들이 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사회봉사관을 빌려줬습니다. 선교사 자녀 50명이 1박 2일 동안 저희 교육관 사회봉사관에서 하루 종일 잠을 자고 또 수련회를 하고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가 좋은지 말이죠. 사회봉사관이 만들어지자마자 여러 선교기관들이 빌려달라는 요청이 와서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고 특별히 이번에 선교사 자녀들을 우리 100주년 교회가 섬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수련회를 한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추석 전날인데요. 갔더니 한 청년이 저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몇 년 전에 그 아이를 몽골에서 봤을 때는 사춘기에 몽골에 부모 따라와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몽골에 왔다고 불만이 가득했던 아이입니다. 난 친구들을 놔두고 몽골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몽골은 너무 후져요. 그 아이에게 제가 명쾌하게 별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여기도 좋은 게 많단다 얼버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주 반항적이고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해서 그 부모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한테 밝은 모습으로 먼저 찾아와서 인사를 하니 저도 반가워서 그래 오래간만이다 너 잘 지내니?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 대답이 걸작입니다. 예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사실 적잖은 선교사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오지에 나가 있고 그 타 문화권에서 청소년기에 적응을 하느라고 쉽지 않은 날들을 보내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녀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이 10월 10일입니다. 10이 두 개 겹친다고 해서 쌍십절이라고 부르는데 대만의 건국 기념일입니다. 중국은 홍콩, 타이완, 또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몇 해 전에 홍콩이 이제 중국에 귀속이 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들은 자본주의 또 옛날 공산당 정권 때 힘들었던 일들과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사실 마음들은 많이 다른 모습으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모든 화교들과 또 중국 본토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들까지 16억의 중국인으로부터 모두 존경을 받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흔히 우리가 손문이라고 부르는 순원입니다. 그가 바로 101년 전 오늘 우물안의 개구리였던 중국을 근대화시키고 부패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1911년 10월 10일 오늘 우창에서 승리를 하자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일시에 청나라의 반기를 들면서 독립을 했습니다. 순원은 중화민국의 건국을 선포하고 난징을 수도로 지정을 했는데 이것이 신의 혁명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신의 혁명이 일어난 지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신의 혁명의 와중에서 그 당시 19살이었던 폴 먹이라고 하는 장로교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머나먼 중국 땅에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선교사 자녀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신의 혁명의 시기는 중국의 옛 문화와 새로운 사상이 대립되는 때였고 격변의 혼란기에 펄벅은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역사의 한복판에 서서 인간의 무기력함과 동시에 강인함을 소설 대지라는 곳에 담았고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 자녀였던 펄벅은 자신이 중국에 살면서 청소년기에 수없이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미국 사람인데 왜 중국에 살게 되었을까? 중국 전체가 혁명과 전쟁에 휘말려 있었고 특별히 정부군이 난징에 들어왔을 때 하마터면 펄벅의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뻔했습니다. 총을 들고 집에 들이닥친 정부군 앞에서 온 가족이 말할 수 없는 공포 속에 두려워 떨었던 추억을 그녀는 갖고 있습니다. 결국 상해에 있는 기숙사 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1년 만에 중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24살에는 중국에서 만난 농업 선교사 로싱 벅과 결혼을 해서 그래서 펄 벅이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첫 번째 낳은 딸이 정신지체아였습니다. 소설 대지에는 주인공 왕릉의 딸로 그 백치 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삶 속에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혁명의 현장에서 가난하고 순박하며 착하고 익살스러운 중국 농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1950년에 발표한 자라지 않는 아이, The Child Who Never Grew라고 하는 소설에서 펄벅은 자신이 정신지체아 딸 캐롤 때문에 자기가 작가가 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혁명으로 약탈된 집을 정리한 펄벅은 집안일을 돌봐야 했고 병으로 누운 아버지를 간호하고 저녁에는 대학에 가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당시의 형편을 펄벅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다락방을 치우고 커다란 중국식 책상 앞에 앉았다. 창밖에 낙타등처럼 생긴 산이 바라다 보였다. 그곳에서 나는 매일 아침 청소를 마치고 나면 타이프로 대지에 원고를 쳤다. 내가 쓰려는 스토리는 오래전부터 내 머릿속에 뚜렷이 형성되어 있었다. 실상 그것은 내 생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 나의 열정은 내가 깊이 사랑하고 찬양하는 중국의 농민과 일반 대중을 보며 느꼈던 노여움으로 해서 용솟음 치고 있었다. 나의 책의 소재는 나에게 익숙한 것들이었고 등장인물도 내가 나 자신처럼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내 생애의 그리고 이 시기의 역사에 있어서의 중국 농민들과 그들의 놀라운 힘, 선량하고 익살스러우며 민첩하고 슬기로운 기질, 냉소와 소박성, 타고난 재치, 자연스러운 생활습성을 나는 익히 알고 있었다. 중국에서 여러 해 있는 동안 나는 달구지를 끄는 소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등에 져서 육체적인 고통으로 비틀어진 농부의 여인 얼굴을 볼 때마다 이보다 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적은 없다. 펄벅은 혁명과 혼란에 빠진 중국,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기를 데려온 아버지는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악한 세력과 싸우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려고 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아버지를 묘사한 소설 Fighting Angels, 싸우는 천사들이라고 하는 소설을 1936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펄벅 재단을 설립해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 태어난 고아들을 위한 사업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섬김과 봉사의 삶을 그녀는 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순환의 역사를 소재로 해서 갈 때는 바람에 시달려도 라는 소설을 써서 우리와도 친근한 사람입니다. 또 일본을 배경으로 한 작품도 발표를 했습니다. 푸른 눈을 가진 백인 여성 작가가 중국에서 자라나서 한국과 친근하면서도 일본을 이해하는 작가, 그 원동력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보며 삶과 사건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혁명과 전쟁의 와중에서 자녀의 아픔과 가정적인 불행 속에서도 그녀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제가 50살이 되던 해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입맛이 없고 잠이 안 옵니다. 몸도 축 가라앉고 막연한 불안감이 계속 저를 엄습해 왔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혹시 나 갱년기 증세는 아닐까? 아니야, 이거는 갱년기 증세가 맞아. 차라리 갱년기 증세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년의 위기, 또 육체의 변화 시기와 맞물려 있나. 몇 주를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어느 날 밤 한밤중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내게 용기를 주는 좋은 말씀이라서 소리를 내서 크게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축 처진 가슴이 펴지고 아래에 배심이 딱 들은 거예요. 배심이 드러나니까 좀 더 크게 한 번 더 소리 내서 한밤중에 외쳤습니다. 용기가 더 납니다. 오, 이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노트를 꺼내서 이 본문을 받아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역 성경으로도 적어보고 새번역으로도 적어보고 거의 밤이 새도록 몇 번을 이사야 40장서부터 43장까지 몇 차례를 쓰고 읽고 또 소리내서 서서 막 유대 랍비처럼 낭독도 해봤습니다.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날 새벽엔 고라 떨어졌습니다. 조금 미신적이라고요? 아닙니다. 뜻을 모르고 외우는 연불과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읽고 쓰는데 어떻게 그것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쓰고 읽을 때마다 제 안에서 속사람이 막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로마서 8장을 한번 써보세요. 요한복음을 써보세요. 에베소서를 써보세요. 시편 말씀을 써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제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제 영혼을 만져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제 영혼을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받았던 그 감격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제 설교보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 선포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앞길이 암담하고 낯선 이방 땅에서 가장 절망의 상황에서 근원을 되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상황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 자신에게 그것들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 1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구속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면 어떻게 해결할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문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두렵고 불안합니까? 앞이 막막합니까? 이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의 설계도를 갖고 계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결혼한 후 첫 아기를 낳고 기를 때입니다. 제가 정말 너무 이계신 목사를 좋아해서 즐겁게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덜컥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생각보다 아이 기르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기르는 것보다 이계신 목사가 다 길렀지만 저는 그래도 밤에 아기가 막 울고 그럴 때 저는 좀 짜증을 내면서 아버지 되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한밤중에 계속해서 그것도 아주 높은 톤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우는 거예요. 새들어 사는데 옆방 아주머니한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녁 내내 몇 시간을 달래고 얼르다가 불안해서 아이를 업고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래도 이럴 때 엄마한테 한번 전화해봐야지. 그래서 한밤중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즉각 주저없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 너 어렸을 때도 그랬어.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저의 어린 시절을 잘 아시는 어머니의 말씀만 들어도 아, 이거 별일 아니구나. 마음이 좀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어머니는 옛날 분이라 그래. 이거는 지금 병원을 가야 되는 거야. 제 이성적 판단을 믿고 새벽 2시에 아이를 업고 근처 아동병원에 응급실을 갔습니다. 의사가 애를 안고 진찰하더니 아이가 열이 좀 높고 심한 갈증을 느끼니까 충분히 물을 좀 먹여야 되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물을 먹이니까 애가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병원에만 들어가도 마음이 안심이 됐습니다. 아기의 생리를 잘 아는 소아과 의사가 괜찮아요 라는 말 한마디에 불안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안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품 안에만 있어도 우리는 안심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살든지 울란바타르에 살든지 캘리포니아에 살든지 그리고 합정동 양화진 언덕에 살든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20대 철없는 대학생 시절에도 30대 몽골에서 학원을 시작해서 열심히 한글을 몽골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도 40대 총장이 되어서 학교 캠퍼스를 조성하면서 정신없이 달려갈 때에도 50대에 선교지를 떠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미국으로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하나, 지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수업료가 싼 학교를 찾아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 졸업한 다음 가장 졸병으로 군대 생활을 하고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도 낯선 남의 나라에 허가를 받겠다고 서류를 들고 북적거리는 몽골 국세청 대합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릴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또 상황에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든 안 풀리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운행하시며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보배로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관심을 갖는 이유를 에베소서 2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이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 속량물이란 대신 치루신 죄값을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인 존재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만났던 중3 겨울방학 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제 자신을 바라보던 눈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 키가 조그만 못생긴 컴플렉스가 많은 저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기까지 나를 위해 구원의 사건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의 모든 것은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사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보는 눈도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저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너무 안타깝고 측은하고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열심히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7년 뒤 제가 대학 2학년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셔서 누구보다도 저를 위해서 가장 기도를 해주시는 어머니가 됐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는 말씀에 어떤 일이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타이타닉 호를 탔던 사람들은 대서양의 무서운 밤바다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이라면 인기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떠올릴 것입니다. 서서히 가라앉는 침몰의 순간에도 내 인생의 절정기가 지나가고 이제 점점 내리막길로 향해 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절에는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고비를 지나 강 건너편에 새로운 일들이 기다릴 때, 전환점에 서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서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가야 되나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셔서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않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어쩌면 극심한 환란으로 사방에서 나를 불살라 태워 없앨 것 같이 달려들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게 만들 것 같이 공격하고 협박을 당하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낙심되고 힘들 때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자책감입니다. 이 일은 내가 실수해서 일어난 일이야. 나 때문이지. 원인은 나한테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 스스로 가라앉고 하나님께는 한없이 죄송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안으로 오그라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43장 희망의 메시지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42장 끝부분에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그들을 바로잡으려 했을 때에도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42장 23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출을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잡으려 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구제불능처럼 버텼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따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하나 주면 하나로 갚고 둘을 주면 둘을 갚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내가 상상한 것보다도 오히려 풍성하신 그분, 내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마치 짙고 어두운 구름 뒤에서 갑자기 해가 솟아나와 온 대지를 밝은 빛으로 비춰 찬란하게 비칠 때 우리가 더 감격과 은혜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을지라도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은 잊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따스한 햇빛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엔 모든 것을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동의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을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나를 주님이 전적으로 사용하시도록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열방으로 나아가며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양화진에서 선교사 묘원과 순교자 기념관을 지키는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의 모든 지나온 과정들도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 역사에 증인된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2004년 여름이었습니다. 많은 단기 방문단이 몽골 우리 대학교를 방문하는데 그날도 한 그룹의 사람들이 저희 방을 방문했습니다. 학교 소개를 마칠 무렵 몽골에 어떻게 방문하셨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인솔하신 선교사님이 사실은 아드님이 의사인데 몽골 선교를 준비하던 중에 악성 임파종으로 몇 해 전에 죽었는데 아들이 쓰던 책과 고려대 의대 교수님들 또 교우들이 책을 모아서 의학 기념 도서관을 만들고 개관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시간이 좀 남아서 울란바토르 대학을 들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드님 이름이 제학이 아닌가요? 그래 물었더니 어떻게 아세요? 하고 저한테 되물었습니다. 제가 몽골에 가기 전에 1985년 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의 중등부 총무 선생을 했습니다. 우리 중등부가 그때 한 300명가량 되었는데 학생의 임원을 뽑았는데 그때 재학이가 우리 중등부 총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총무 선생인 제가 중등부 임원들 15명을 데리고 뭐 관악산으로도 MT를 가고 또 원효로에 살던 저희 신혼방에 학생들을 데려다가 또 같이 밥도 먹으면서 중등부 활동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 중학생 때도 착실하고 신앙에 진지했던 그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갔고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암으로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제가 몽골에서 들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이 몽골에 오셨으니까 저도 놀라기도 했고 또 정말 제가 선생된 도리로 부모님에게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되겠다. 내가 작게라도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 날 점심 약속을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중에 제 아기 어머님이 우리 아들이 왜 몽골 선교사가 되겠다고 꿈꿔왔는지 오늘 윤 목사님을 만나니까 그 이유를 알겠네요 하면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 고려대 의과대학을 다닐 때 기독학생의 활동을 열심히 했고 또 친구들과 함께 몽골의 의료 선교사로 가자고 기도로 준비하곤 했습니다. 레지던트 2년차에 악성 임파종이라는 판정을 받고 가진 노력을 다해봤지만 끝내 회복을 하지 못하고 1999년 11월 친구들한테 나 대신 몽골 선교를 해달라고 내 몫까지 부탁한다고 하고는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님의 심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어떻게 키운 아들이고 그토록 착하고 성실한 아들을 더구나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청년을 하나님은 왜 데려가시는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한 청년의 죽음은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몫까지 부탁하다던 그의 바람은 그 고려대 의대 선배와 친구와 후배들에게 이어져서 네 명의 의사들이 몽골에 입국해서 제가 일할 때 계속해서 함께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가면 연세대학교에서 에비슨 내한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몽골 연세 친선 병원을 세웠습니다. 연세대학에서 세운 병원에 의사들은 고려대학교 의사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기 어머님이 다녀가신 후 보름 뒤에 대구 효목중앙교회에서 또 단기 방문단이 몽골을 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저녁 대접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사실 그날 너무 바빴는데도 고참 선교사가 모임에 빠지면 또 좀 교만하다는 말을 들을까 봐 사실 억지로 그냥 저녁 한 끼를 내가 먹으러 그 자리를 가야 되나 그런 생각 사실 억지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인솔하고 오신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안 오셨고 목사님 사모님이 바로 제 앞에 앉았고 그 옆에 이제 권사님, 주사님에게 둘러앉아서 선교사들과 함께 대화 시간을 가지면서 식사를 하는데 제 바로 옆에죠. 그러니까 사모님 옆에 앉아 계신 집사님이 음식을 드실 생각도 안 하시고 고개를 푹 숙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색한 분위기니까 그 인사하고 오신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요즘 정말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큰아들이 대기업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자기는 직장에서 경험을 쌓은 후에 몽골 선교사가 되겠다고 미션 퍼스펙티브,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그 반 하잖아요. 선교 입문 과정을 퇴근 후면은 늘 참석하고 준비를 했는데 두 달 전에 열이 몹시 나서 감기 몸살인가 보다 하고 병원에 갔다가 원인도 밝히지 못한 채 일주일 만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키도 크고 일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특별히 엄마한테 그렇게 싹싹하게 자라던 이 착한 아들이,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야속하고 정말 속상해서 원망 때문에 밥도 못 먹겠고 잠도 잘 못 자고 거의 실성한 얼굴처럼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저렇게 맥 빠지게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도 힘들어하니까 남편과 사모님이 아들이 기도해왔던 몽골 땅이라도 밟고 오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해서 억지로 떠밀어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몽골에 오니까 아들 생각이 더 나서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필 보름 전에 제 아기 어머니가 다녀가셨는데 오늘은 또 무슨 일인가. 그래서 곧바로 제 제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지금 집사님이 제 앞에 앉아 계십니까? 이게 우연이겠느냐고.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듣던 집사님이 푹 숙인 고개를 조금씩 들더니 마지막엔 제 눈을 쳐다보면서 감사하다고, 오늘 총장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다음 효목중앙교회 사모님이,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몽골을 다녀온 다음 식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요. 그해 여름 지나고 두 달 뒤인 10월 달에 제가 한국에 출장을 갔는데 낯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숙대 이경숙 총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좀 대구에 내려오실 수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KTX라는 걸 그때 처음 타봤습니다. 대구까지 2시간도 안 걸리더군요. 그래서 6시 KTX를 타고 내려가서 그 가족과 목사님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밤 10시쯤 타고 올라오니까 12시에 집에 왔습니다. 그때 다시 얼굴을 뵀더니 한결 밝아지시고 새로워지셨습니다. 그러더니 아들 장례식이 끝나고 정리한 것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6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몽골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한참 대학 게스트하우스 선교센터를 짓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기초공사는 5층까지 했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3층만 짓기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고 그 돈으로 한 층을 더 올려, 지금은 물론 우리 게스트하우스가 6층 건물입니다만은, 그리고 지금도 울란바토르 대학교 게스트하우스에 가면 몽골 선교를 준비하던 김병욱 형제를 기억하며 가족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페루 대사를 지내신 조기성 총재님이 이끄는 평화의료재단이라고 저희 공덕동 바로 아래쪽에 본부 사무실이 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몽골로 왔습니다. 6.25 전쟁 후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메디컬 센터를 지어준 것이 오늘날 국립의료원이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작은 보건소를 지어주는 사업을 하는데 몽골에 지어주려고 하니 몽골 정부 쪽의 협조가 잘 안 진행돼서 보건소를 지으려면 땅을 현지 정부가 제공하고 그리고 의사와 운영비를 대주면 보건소를 건축해 주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몽골 쪽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내렸는데 그 직후 곧바로 울란바타르 시의 부시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하이 서울 페스티벌에 참가한 몽골 대표단의 답방 형식으로 서울시 이명박 시장님하고 방문단 수십 명이 한 주간 동안 울란바타르를 다녀갔는데 저희가 의전 총 책임자라 어떻게 이분들을 의전하고 맞이해야 되는지 저한테 한국 사람이니까 좀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씨하고 서울시는 자매 결혼을 맺고 지금도 수시로 상호 방문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 오실 때마다 통역들은 항상 우리 대학에서 우리 제자들이 했기 때문에 저도 또 울란바토르 시장님하고는 또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제가 아는 대로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또 큰 도움이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곧바로 땅을 좀 달라고, 사실 보건소를 하나 지어주려고 하는데 요즘 이렇게 땅을 이렇게 얻기가 어렵다고 하시니 어떻게 좀 보건소 짓게 땅을 좀 내주실 수 없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장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꼭 울란바토르 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 그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기왕이면 제 고향 마을에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정치인은 역시 그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이 어딘가요? 그랬더니 동몽골 도르노트라는 거예요. 저는 전기가 찌르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 제자 심재학이의 기념 도서관이 있는 그 도시입니다. 옛 고구려 땅 동몽골 도르노트에 해필이면 보건소를 그곳에 짓겠다니 제가 곧바로 그 자리에서 거기면 더 좋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시장이 뭐 이런 일은 질질 끌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도르노트 주지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여기 울란바토르 윤 총장이 보건소를 하나 져준다는데 땅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져준다는데 뭐 못 줄 게 뭐 있나? 그러니까 곧바로 저한테 전화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고 땅과 의사와 운영비를 제공해야만 우리가 보건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구두로 모든 것을 다 할 테니 언제쯤 착공을 하겠습니까? 저한테 다시 되물었습니다. 시장실을 나오는 제 마음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무서운 하나님이다. 어쩌면 일거수일투족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시나. 사무실에 오자마자 평화의료재단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추진해도 안 된 일이 어떻게 이틀, 3일 만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해 가을에 협정을 맺고 이듬해 6월 동몽골 도르노트에 보건소 준공식을 영화배우 김정은 씨가 와서 테이프를 끊고 그리고 우리 대사관과 우리 교직원들 함께 참여해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거기를 찾아갔던 우리 대학의 영어 원어민 강사였던 마이클 교수가 자기가 도르노트로 가서 선교하겠다고 그곳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몽골 자매와 결혼해서 지금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해 겨울 고려대 의과대학 박관태 선생을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물론 박관태 선생은 그 죽은 심재학이의 친한 친구였고 3년 동안 몽골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아산병원에서 일하다가 고려대 의과대학으로 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울란바토르 대학교에서 의학과 안 만드십니까? 만일 의대를 만드시면 저를 꼭 불러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까지 의학 분야에 관심은 있었지만 시작하기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 자네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 일도 이루실 거야. 그리고 2년 뒤에 저희 울란바토르 대학교에 간호대학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몽골을 떠나기 직전인 2009년 그해 12월에 우리 대학의 의학과 개설 허가를 몽골 문교부터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박관태 선생을 다시 만났는데 고려대학교와 몽골의 가장 큰 기업이 합작으로 울란바토르에 종합병원을 세우는데 박관태 선생이 현지 책임자로 내정되어서 몽골로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한 청년의 알 수 없는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새롭게 하셨고 한 지역을 새롭게 하시며 수많은 선교사들을 불러일으키시고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내 곁에 계셔서 주님의 목적을 이끌고 계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겠노라 말하는 믿음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고 새로운 약속과 사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증인된 삶을 힘차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